자, 오늘 로마서 강의 제 11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이 율법 이전 시대 사람이 아브라함, 또 율법 시대에 살던 다윗이 자기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와 같은 복된 일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깨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 돼서 그걸 가지고 늘 자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제 이야기한 거는 사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상태에서 구원받은 거다. 그걸 지적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유대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1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러면 그것 이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약속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얻었는데 그것 말고도 아들도 얻었고, 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제 상속 재산을 얻었고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런 약속도 얻었고, 그런 그와 같은 약속들은 율법에 의해서 얻은 거냐, 아니면 그와 같은 약속들도 믿음으로 얻은 거냐.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고 자동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받는 이와 같은 선민이 됐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게 된 건 믿음으로 됐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와 같은 약속은 그러면 믿음으로 주어진 거냐, 아니면 그것도 율법에 주어진 거냐, 지금 그걸 지금 따지는 그런 대목이 13절부터 이제 25절에 있습니다. 13절 읽어보니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속자. 근데 어떤 상속자냐면 세상을 다 상속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약속을 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 세상 모든 가족들의 조상이 되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며 특히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그 약속들이 있는데, 과연 그 약속들이 율법에 의해 주어진 거냐, 아니면 믿음에 의해 주어진 거냐. 여기 13절 가서 보니까 율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주어졌다. 지금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후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당연히 차지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양자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여기 박스 안에 기록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셔서 유대인들의 이제 조상이 되게 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원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주어졌고 그 뒤에 13장 14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또 15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17장 1절에서 8절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되면서 적어도 네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 구체적인 그 약속의 첫째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5장 18절 가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는데 그 이집트에 강이 있어요. 이 이집트에 강이 있고 이스라엘 저 위로 가면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저 위쪽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에 이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바빌론 땅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여기가 대해 지중해가 있거든요. 지중해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그 지역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땅에 대한 그와 같은 약속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너로부터 한 민족을 만들겠다. 여기 나오는 민족은 그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해서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 17장 4절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35에서 37절에 지금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교도 조상을 누구로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 말고 또 하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지금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의 시조가 되는 사람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한 50억의 그런 인구가 사는데 하여튼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뭐 천주교인들도 다 아브라함을 아는 거고 이슬람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는 거고 유대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는 거고 5대양 6대 중에 웬만한 사람 치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이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링컨도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처럼 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해서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로 써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저주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묘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7절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등등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3절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5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육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에 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와 같은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축복의 약속이 율법에 의해 주어졌냐 아니면 그 축복의 약속이 믿음에 의해 주어졌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구약의 연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이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이 100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언제쯤 사람이냐 하면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자,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 요거는 지금부터 4000년하고 3000년 사이에 약 3500년 경에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답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쯤 지나서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런 모든 약속, 이 약속이 율법에 의해 주어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믿음에 의해서 주어져요?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코가 더 납작해지는 겁니다.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뭘 한 줄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이방인 상태에서 의롭게 됐어요. 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도 어떤 상태에서? 이방인 상태. 아니면 나중에 이제 물론 할례를 받고 조상이 되긴 했지만 율법,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맞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게 돼서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받는 건데 율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꾸준히 행해야 돼요.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그럼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면 구약성경의 기록에 따라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는 것, 꾸준히 지키는 것, 물론 그걸 하게 되면 물론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근데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의롭게 된다면 그럼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얻는 것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은 지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율법이 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상속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5절에 왜 그러느냐? 또 이유는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 이렇게 딱 우리가 쓰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넥타이를 잘 맸는지 안 맸는지 이거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거울 자체가 넥타이는 못 고쳐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보여줘요. 그렇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구나 이것만 알려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저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이 있으면 그럼 그걸 범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범법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도가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것 같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가장 큰 회의가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이 회의가 이제 열려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냐, 아니면 이방인이라 해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시에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받느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하게 될 때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의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말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5장, 제가 8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여러분 보시다시피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그렇죠? 고넬료, 그 구원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해 주셨듯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도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것들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뭘로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었고 이런 차별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오순절날에 교회가 형성된 그 이후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멍에요? 율법의 멍에. 그렇죠? 우리도 그거 지기 힘들어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런 그 멍에, 우리 조상들도 근한 1500년 동안 지기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런 그 멍에, 그 멍에를 왜 지금 이방인들에게 또 지게 하려고 그러냐. 왜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율법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반드시 법을 범하거든요? 그럼 범법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망이 임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1500년 동안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런 짐을 이방인들에게 또 지워서 할례를 받게 만드느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사도 바드로가 아주 몫을 박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을 때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받은 이후에 500년쯤 지나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상속 약속을 받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도 뭘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런 공동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뭘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16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여기 나온 그것은 하나님이 상속 약속을 주시겠다고 해서 상속물을 주시겠다고 한 것, 상속 행위,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왜 그래요?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확고하다는 말은 영어로 sur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sure. I am very sure 얘기하죠. 확신한다, 확실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율법에 속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에 속해서 그 안에서도 뭘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만 상속유업에 그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데 이런 약속이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유대인들만 그와 같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이 상속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칭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율법에 의해서 약속을 받는 거, 그건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에 의한 칭의, 또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약속,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창세기 17장 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아들이. 하나님 지금 아들도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뭐가 될 것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꿰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땐 지금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과거 시제로. 이게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3장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즉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해서 거기 1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뭘 하시냐?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자, 이와 같은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있는데, 이렇게 살아 있어요. 사라는 있는데 지금 80노인이나 90노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기를 낳는다고 한 측면에서는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얘기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적용이 했을 때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건 무슨 상태예요? 아기를 낳는다는 그런 수태한다는 측면에서는 죽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죽은 상태. 예, 1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이제는 죽은 자기 몸. 아브라함이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다 그래요? 수태하는 측면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사라의 태도 죽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예, 여기 사라에 대한 그 믿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절에도 믿음으로 또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면 나중에 이삭이 이제 크게 돼서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여도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내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때? 이걸 살리실 수도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 그 17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줬는데 하나님이 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18절에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건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죠. 예,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가서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마치 뭐라고 그래요?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의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갔어요.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고 이사야서 66장에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저 아이를 낳게 해서 저 국가를 형성하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의 기록에 따라 약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땅을 방황하며 나라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1948년 5월에 저 나라를 세우시니까 저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 있어요.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없어요. 약속을 받을 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일어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그가 존재한 것처럼 많은 민족들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이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나오는 거,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내가 내일 1억 원을 주겠다. 아이가 와서 얘기하면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면 믿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그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자, 18절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태가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씨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영어로 가서 보면 against hope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대적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했었으면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을 표현할 것 같으면 32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19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사라는 몇 살이에요? 네, 90세. 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이거 아기를 낳는 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강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20절에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불신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성경인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지 않는데 이걸 잘 표현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이제 하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와 같은 그 복음 성과가 있거든요. 정말 믿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다.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확신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온전히 확신했다고 하는 걸 영어로 다 가서 보시면 온전히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Persuad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설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득을 돼? 하나님이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의다. 예. 자, 그러면 시편 12편 6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가서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맞습니까? 그 약속하셨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지금 이 시간까지 영원토록 지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희가 믿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 믿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완전히 설득 당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서 보니까,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내리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예, 로마서 4장 3절 5절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상속 유업을 받았어요.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또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4장 17에서 19절. 자, 그럼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코가 납작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뭘 자랑을 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아, 보니까,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상속유업 얻고, 믿음으로 아이 얻고, 믿음으로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됐다고 하니까 보니까 맞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23절하고 이제 24절이 나오는데, 23절, 24절은 그 믿음을 이 시대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상속 유업을 받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거.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느냐,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도 그러냐,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되는 거냐, 아브라함 이전도 믿음으로만 되는 거냐. 에베소서 2장에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토록, 또 지금부터 영원 전까지,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또 하나님의 성화 방법은 전 역사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 얘기 무슨 소리예요? 신자들의 삶, 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고, 또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까지 오직 뭐로만 돼요? 구원으로,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크맨주의 같은 거 이런 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7년 환란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구약시대에 살았는데요, 제가 99%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었고 1%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그 의의를 왔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에 율법 이전 시대 사람, 여러분이 가셔서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행위가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의롭다게 되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성화시키는 그런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십자가 사건 이전이냐, 십자가 사건 이후냐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사는 사람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사람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사건 이전에 살던 사람은 신용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사람은 현금 내고 구원받듯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신용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씨가 하늘에 별같이 많게 되리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제가 그대로 100%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늘에 별들같이 되리라 하나님, 그거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그게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우리도 오직 뭐로만 돼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드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그 내용을 가서 보면 시대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방주를 짓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아닙니다. 노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이해하시겠죠? 예,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의 별들 같이 되겠다 할 때 내 자손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과 이 모든 걸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 보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해하시겠죠? 예, 자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해서 복음의 정의가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명쾌하게 제시가 돼야 그것이 이제 복음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일으켜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음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걸 다뤄줘야 돼요. 죄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새롭게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음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항상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함을 얻는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칭의에 열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열 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보시죠? 네, 그림.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기 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 밑에 엄청나게 큰 이와 같은 낭떠러지 이런 홈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냥은 못 지나가요. 다 밑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가서 보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른쪽에 영원한 사망이 있고 저 밑에 가서 보니까 죄라고 하는 이 시면의 골짜기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면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 뭐가 놓여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가 딱 놓여 있어서 대신 속죄, 저와 여러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가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의의 열 가지 요소 첫째,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판사가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고 꽝꽝꽝 때리는 게 칭의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칭의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 죄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만드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칭의의 수단 아니면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사람이 의롭다고 불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칭의의 원천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칭의를 어떻게 받느냐?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예로 성경 지금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게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다윗. 근데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면 모든 일이 다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다. 칭의의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 계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금하면 여러분 계좌 안으로 돈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계좌 안으로 쑥 들어와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뭘 해야 돼?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데 회계 보고에서 은행 통장을 갖다 내면 거기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다니까. 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 어카운트란 단어를 썼어요. 어카운트, 뱅크 어카운트 그러잖아요. 은행 계좌. 아시겠죠? 그 어카운트 나중에 가서 그 어카운트를 하나님 앞에 밝혀야 돼요. 내 계좌에 뭐가 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근데 그 계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칭의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뭐냐? 우리가 사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성화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칭의에는 미래가 있어요. 어떤 미래가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화로운 몸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이 칭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